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아침에 첫 찬송에서 주님은 나의 귀한 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고 철을 따라서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먹여주실 꼴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저희가 요한복음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 다른 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요한복음을 이렇게 앞에 부분부터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고 첫 시간에 이제 저희가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놀라우신 행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펜을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그 제자를 예수님 사도라 부르셨었는데 그 사도들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기록한 건 아니었어요. 사도들 중에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채택이 된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마태와 요한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분, 이 어마어마한 분, 이 엄청난 분에 대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 글에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첫 마디를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표현이 뭔가 고도로 복잡한 무슨 헬라 철학의 도움을 받아야만 로고스라는 어떤 그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 단어를 전체를 다 이렇게 깊숙이 이해해야만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이 쓴 다른 구절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대문자 워드에 W를 워드의 그 W를 대문자로 쓰는 이 워드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 자신의 타이틀이다.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름이다. 타이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사실은 예수라는 표현 자체도 이분,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그 아들 하나님을 표현하는 아들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하나의 이제 타이틀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말씀이라는 타이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진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눈으로 볼수 없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인간들이 볼수 있도록 표현되신 분이시다. 형이상학적인 분인데, 이분을 우리가 이렇게 만지고 볼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알수 없지만 그것이 말로 표현될 때 구체화된다 그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다. 하나님이신 분이 표현되신 것, 말로 표현하듯이 표현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분께서 만물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참 생명의 빛을 제시하시는, 참 생명을 제시하시는 빛이시다. 이제 이렇게 소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이분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의 진술이 다음처럼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요한복음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세상에 들어오신 참빛,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대단히 헷갈립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요한이라? 그럼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얘기하는 이 요한은 지금 침례자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였던 그 요한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이고, 지금 이 요한이 이 구절에서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은 침례자 요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침례자 요한을 좀 언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이 요한은 대단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인상을 끼치고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 버금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침례자 요한이 도대체 누구였는가에 대해서 이 위치와 그가 차지하는 위치와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었고, 증언하러 온 사람이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자기, 즉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믿게 하려고 어떤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 그는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였다. 이렇게 대단히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이 침례자 요한의 위치와 그 역할을 요약하고 한정해 주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미리 지어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사르 사람의 그 서약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대언자로 여겼었고, 그 용모, 그 풍모가 마치 구약의 엘리야 대언자와 비슷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할 때 모세와 대언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확장하자면 모세와 대언자들과 시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언자들 중에서 그러면은 최고봉이 누구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꼽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엘리야와 비슷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침례자 요한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런 기라성 같은 그런 유대인들이 이 침례자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회개의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여러 사람이 먼저는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어요. 심지어 헤롯조차도 이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했고 예수님은 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대언자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강력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자 요한을 두고 저분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이 침례자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침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그 빛은 아니었다. 그 빛, 오기로 약속되어 있던 그 빛은 아니었다. 다만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도 하나의 사실 빛은 빛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을 침례자 요한을 지칭하시면서 그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타오르며 빛나는 등불이었다. 너희가 한동안 그의 빛을 기뻐하기 원하였다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하나의 빛이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빛에 비하면 하나의 작은 빛에 불과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한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하나의 등불이라면 예수님은 태양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왔을 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이신 분이다. 연세 드신 우리 자매님들 중에 참 빛 그러니까 예, 이 잡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무슨 이 잡는 분인가 이렇게 그 빛이 아니라 참 빛, True Light. 그래서 L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 신격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이 표현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타이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이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뭘 보고 찾아왔냐면 그분의 별, 그분의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의 16절에 보니까 자신을 일컬어서 빛나는 새벽별이다.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모닝스타, bright and morningstar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또 다른 타이틀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JMS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Jesus Morning Star. 그래서 자기들 그 JMS가 이제 이 철자가 Jesus Morning Star의 약자를 이렇게 취한 것이기도 하면서 정명석 JMS 정명석 이게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모닝스타. 자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마귀적이고, 대단히 불경한,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거짓말장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모닝스타,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빛을 내는 분인 거예요. 별과 같이 빛을 내는 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다, true light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요한일서, 똑같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신데 지금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빛으로, 빛과 관련해서 표현되시는데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어둠에서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빛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은 늘 어둠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태양을 주시고 지구가 자전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밤과 낮이 바뀌면서 빛도 우리가 알게 되고 어둠도 알게 되게 하신 이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어떤 영적 진리를 지금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다. 빛이 없는 곳에 어둠이 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간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정반대입니다. 어둠, 이것은 지옥과 불못의 특징입니다. 그곳이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떤 물리학적 상식에 의하면, 뭔가 타고 있으면 빛도 납니다. 그렇죠? 근데 유황이 타고 있으면 빛도 날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은 하늘의 왕국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예수님은 이 지옥을 바깥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바깥 어둠. 그래서 그곳으로 쫓겨난 자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황이 타고 있는데 그 유황이 우리가 보는 진짜 유황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 문자적으로 본다면 진짜 유황인데 근데 타고 있는데 왜 빛이 안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곳은 참빛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된 채 하나님과 분리된 채 자기들이 그토록 증오했던 hate 증오했던 그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빛이신 분이 없이 사는 곳이에요. 사랑이신 분이 없이 사는 곳이 사랑이 없고 빛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이분을 참 빛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때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자면 어떤 영적인 의미,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를 포함해서 철학을 포함해서 소위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빛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빛이라 불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참빛이시다. 유일한 빛이시다. 진정한 의미에서 빛이란 이분밖에 없다 하는 선언이 바로 참빛,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빛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빛이라는 것은 진리, 깨달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또 희망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 아, 빛이 보여, 희망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시면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분 안에 참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참 빛이시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구절을 다시 보시면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다. 이건 도대체 뭘까?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다. Every man that cometh into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 이것은 우리하고는 이제 말 표현이 좀 달라서 그런데 이제 이해하기로는 이것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 세상에 태어나는 각각의 개개인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들 모두에게 비추는 빛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세상에 일단 한번 태어난 모든 사람, 생명을 갖고 태어난 모든 사람을 지칭한다면, 생명을 갖게 된,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을 갖게 된, 그러니까 낙태된 아이들을 포함해서 이러한 모든 이 인간 개개인을 다 포함한다면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할 터인데,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바로 그 모든 사람에게 비친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근 2000년 전에 특정한 지역,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던 그 가나안 땅 지역, 그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만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볼 때 그 당대를 살던, 더더군다나 30년간은 예수님이 묻혀 사셨기 때문에 나머지 30살 되셨을 때부터 3년 반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그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비춘 빛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자, 즉 일단 한번 세상에 태어났던 역사상의 모든 자, 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인류 전체 개개인에게 비추는 빛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식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 그래서 요한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개 개인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지나간 우리 세대보다 먼저 태어났다 죽었던 그런 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지금 조선시대 분들에게 알려져 있나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오는 참,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씀은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이미 창조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이분, 지금 찬빛이신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이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의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던 온 인류 각자 개개인 모두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참빛, 즉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셨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이 빛이 어둠 속에 비쳤는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질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분께서 어둠 속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밝게 비춰졌지만 그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그 표현이 11절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이제 우리 신약교회의 어떤 교리에서만, 교리의 틀에서만 이 부분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실 먼저는 이 요한이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유대인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문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 즉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 즉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즉 예수님 자신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 지금 예수님 자신이에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다가 조금 체크하실 때 빛을 사랑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하는 그 부분과 빛을 미워했다,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 염려해서 빛을 미워했다, 그러니까 이 빛을 사랑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빛으로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다가 조금 밑줄을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11절에서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표현이 아까 그 5절에서는 그 빛이 비쳤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했다. 빛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빛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행위를 책망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이 참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고 이 빛보다 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했다. 그러니까는 이 자기의 그 악한 행위들을 회개할 마음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빛을 믿어야만 한다. 이렇게 촉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35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거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게 하라.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자기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아, 빛에 대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또 하나 나오네요.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라고 묘사한 이후에 이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장 11절입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유대인들에게 오셨는데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 receive,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조금 익숙한 표현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죠. 개역성경이 이 구절에서의 영어 단어 receive를 우리나라 말 영접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자. 그러니까 그분의 백성에게 오셨는데 그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분을 영접한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손님을 맞아서 대접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사전을 뒤져서 이 단어를 찾아본 사람은 조금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한다 하면 뭔가 이거보다는 좀 더 뭔가 좀 그럴듯한 어떤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는데 문자적 의미는 그냥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 번역할 때, 한글 성경 번역할 때 이 영접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이게 사전적 정의를 볼 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뭐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신비한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표현을 한번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는 이 받아들인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볼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이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자기 백성, 즉 우리한테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렇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럼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의 느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분 갈릴리 출신의 그 나사렛 예수라는 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내가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게 된다, 이 얘기인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호세아서 1장 10절에 가보시면, 이건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아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으리니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거기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집단적으로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구약성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이렇게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13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것은 좀 이상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표현은 조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이건 도대체 뭘까?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은 대단히 생소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보니까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이 선생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또 저쪽 구절에 또 가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찌 이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율법학자, 유대인 최고의 선생들조차도 사실 이 개념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이 개념은 모르고 있는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예수님을 모셔드린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이것이 그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니까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 여기에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게 뭔가 영적으로 무슨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아까 침례자 요한처럼 나시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이저스,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이 이름, 이것이 똑같은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인데 이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곧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 모셔드리는 걸 대단히 복잡하게, 너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게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문맥을 볼 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 받아들인다. 우리가 예수님 안 받아들였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이 receive라는 단어를 이해하게 될 때 그럼 이 사람에게 내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은 이 나사렛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민족 조상들에게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오셨던 바로 그분, 구원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 그 왕 되시는 분, 아, 바로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다면 그때서부터 뭐가 이루어지냐? 내가 이제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게 될 때, 즉 그분을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이 내 행로, 나의 행로들을 지도하시는 분이 됐을 수 있게 내가 이걸 양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모셔드리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이 왕을 높여드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들의 옷을 거리에 깔았듯이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도 왕이 생겼다는 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 혼란했던 왕이 없음으로, 절대 기준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혼란이 이제 종결되면서 이제 왕을 인정하게 되는, 절대 기준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사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내 나의 그 왕,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약속돼 왔던 그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불체험 같은 것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뭔가 이게 뭐 활활 타는 불이 내 안에 이렇게 확 떨어진 것처럼 뭐가 손을 바들바들 떨고 뭐가 이렇게 해야만 그것이 마치 예수님을 믿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과 별로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 문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있어서는 어떤 감정적 변화가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고대하던 메시아 왕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감정이 엄청 뜨거워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그러면은 인정을 안 한 것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게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메시아로, 자기의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그 순간부터 그러면 그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 충직한 사람이 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를 인정한 그 순간부터 그 메시아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하는 충직한 사람으로 변합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충직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생 동안 내내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태도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충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그 개념을 생각할 때, 물론 처음부터 정말 확연한 변화가 있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삶이 이렇게 180도 확 바뀐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죠.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이 평생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어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는 이런 것들을 일단은 전제로 한 상태에서, 근데 이제 요한이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갑니다. 거기 한 발짝을 더 나가는 어떤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13절에 보니까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뭔가 우리가 덧붙일 것이 조금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조금 낯설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 전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일반 서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우리가 교리를 이렇게 정리해서 볼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요. 그렇죠? Born again, 다시 태어나요. 근데 이것을 regeneration이라고도 표현했어요. 새로 난다. generate 되는데 regenerate 된다. 새로 난다. 이렇게도 표현했고, 또 이것을 adop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양자된다. 태어나는 건데, 또 이미 태어난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는 거라고도 표현해요. 그렇죠? 이게 다 구원에 대한 다른 개념들이에요. 의로워진다고도 표현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도 표현해요.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고 그 한 성령님을 마시게 된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게 침례예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님 안에 푹 잠겨서 그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고 그 성령님을 마시게 되고, 우리가 물에 익사할 정도로 이렇게 푹 빠지게 되면 그 물을 마시게 되죠. 성령님 안으로 푹 잠겨서 성령님을 마시게 되었다. 우리 구원받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성령님 안으로 잠긴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 우리 내적으로 일어난 성령 침례를 외적으로 간증하는 게, 우리가 휴양에서도 했었듯이, 그게 물침례예요. 신약 성도들의 물침례예요. 그런데 이러한 분명히 이제 이러한 어떤 영적인 변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신분상의 변화도 있고,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는 이런 신분상의 변화, 우리의 영이 죽었던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이것이 살아나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리실 때, 살려주시는 영께서 우리를 건드리실 때 우리가 그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소위 불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잠한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오히려 뭔가 이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리고 이런 어떤 영적인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혼과 육이 그 순간부터 충직한, 하나님께 충직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잠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정의를 한 이후에, 침례자 요한이 바로 그 빛은 아니었는데 이 그 빛 되시는 이분은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이분은 참 빛이시고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러한 빛이시다, 참 빛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표현을 이 사람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저런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보고 해석할 때 하나님 빛이시니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저기서 나오는 저게 전자기파가 저게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빛은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전자기파예요. 전기와 자기가 이렇게 같이 있는 어떤 하나의 파동입니다. 파동이면서 이제 빛은 또 알갱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런 물리적인 어떤 빛이다, 여기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얘기할 때도 그 말씀이 무슨 철학적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의 타이틀이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 얘기할 때 이런 물리적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어두움의 속성이 전혀 없는 분으로서 이 세상에게 이 생명을 이렇게 비추어주는, 생명을 제시해주는 분이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분의 타이틀로 가지고 계신 게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에 몇몇 사람에게만 그 빛을 비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비쳤다고 얘기하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빛 되신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이 빛을 깨달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이 빛에 대해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빛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요. 이해가시나요? 이 빛에 대해서 깨닫거나 깨닫지 못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인격이신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빛을,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 빛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 있대요. 여러분, 형광등 불빛 사랑하십니까? 태양 불빛 미워하십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한 인격체, 신격체이시면서 인격체이신 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21절에 보니까 이 빛으로 나아오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대요. 선텐하러 나가는 걸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으로 나아온다. 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그 인격 앞에 내가 무릎 꿇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의하면 이 빛을 사람이 믿거나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빛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참 빛이 되시는 이분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게 되고, 왕으로 인정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그분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께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순간부터 열정적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구약적 의미에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어난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 뉴 크리어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이 변형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이 창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들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분은 결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우신 분, 이 기묘하신 분, 이 강력하신 분, 이분을 우리의 평생에 열정을 가지고 섬기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는데요. 212장을 같이 해보십시다. 212장. 예수님 이름은 참으로 놀라와. 이 찬송인데, 요번에 그 휴양에 갈때 우리 이제 박성경 형제님과 같이 이제 저희 차에 이렇게 타고 가면서 형제님께서 그 미국의 그 근본주의 찬송들, 근본주의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송들을 이제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데, 우리 복된 소망 오니까 거의 대부분의 찬송을 다 하고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이제 그 유명한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이 찬송도 많이 이제 어렵지 않은 찬송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영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sn't he wonderful? 그분이 정말 놀랍지 않나? Isn't h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Isn't Jesus my Lord wonderful? 내 예수님, 내주 예수님이 정말 놀랍지 않은가? Eyes have seen, 눈으로 보았고, 눈들이 보았고, ears have heard, 귀들이 들었고, 그렇죠? 이 표현 우리 첫 시간 때 나왔던 성경 구절이죠? It's recorded in God's word,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Isn't Jesus my Lord wonderful? 내주 예수님 정말 놀랍지 않나? 너무 놀랍다. 이제 표현인데, 찬송이 짧으니까, 2절까지 아주 영어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듣고만 계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수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님 이름은 놀랍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놀라운 주 이름. 예수님 나의 죄 씻었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 이름은 놀랍네. Isn't he 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Isn't Jesus my Lord wonderful? Eyes have seen, ears have heard, is recorded in God's word. Isn't Jesus my Lord wonderful? 예수님 이름을 한 번만 더. 예수님 이름은 참으로 놀라워 우리의 생명을 구했네. 눈으로 보았네, 손으로 만졌네. 예수님 이름은 놀랍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참으로 대하면 대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정말로 놀랍고, 정말로 사랑스러운 분이신 것을, 정말로 매력적인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을 저희에게 주셔서, 저희의 왕으로 주시고, 저희의 구원자로 주셔서, 또 저희의 친구로 주시고, 저희의 선생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과 함께 영원히 저희가 천국에서 살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365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